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치 문제 소식입니다. 아베 총리 대신은 1월 10일부터 17일까지 필리핀, 호주,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중에 아베 총리 대신은 각국 정상 및 고위 인사와 회담 등을 갖고 각국 간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각국 간의 연계를 도모하는 중요성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이 정상회담 중에서 북조선 관련 부분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베 총리 대신은 12일 필리핀에서 북조선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하여 새로운 결의를 포함한 관련 안보리 결의의 엄격한 리액 및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필리핀과 연계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두테르테 대통령은 일본과 필리핀 양국은 지금까지 60년 동안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견고한 관계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모든 분야에서 일본을 지지하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호주에서는 14일 텀블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다음 내용의 공동기자 발표를 하였습니다. 두 정상은 북조선에 계속되는 핵실험 및 루차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불안정화를 초래하는 동시에 도발적인 것이라고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하고 북조선에 이를 중지하도록 요구하였다. 북조선의 행동은 지난번 채택된 안보리 결의 제2321호를 포함한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및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에 북조선의 완전하고 철저한 리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두 정상은 북조선에 대해 즉시 인권 침해를 종식함과 동시에 납치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는 15일 조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북조선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압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조코 대통령도 단호히 비난한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베 총리의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 요청에 대해 조코 대통령도 강력한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베트남에서는 16일 푹 총리와의 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남중국해와 북조선 등 지역의 안보에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 베트남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조선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두 정상은 안보리 결의의 엄격한 리행을 확보하기 위해 압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일치하였습니다. 이상 납치 문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거주 중인 조선반도 출신에 의한 일본 소개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반도 출신의 시점에서 본 일본의 문화와 생활, 사회에 대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일본의 은행입니다.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조선에는 평균 기온이 영하 15도씨 혹독한 추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추위를 견디고 계시고 있는지요? 여기 도쿄의 낮 기온은 10도씨 정도로 북조선의 늦은 가을 날씨와 비슷합니다. 오늘은 일본의 은행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들은 은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은 돈에 관한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 경우에는 목돈을 은행에 저금할 때나 필요한 때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거나 외국으로 송금할 때 자주 은행을 이용합니다. 또한 은행은 필요한 개인과 기업 등에 돈을 대출하는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은행에서는 현금 카드와 통장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발행하고 은행 접수에 가지 않고도 ATM이라고 불리우는 자동기계에 통장이나 현금 카드를 넣는 것만으로 돈을 입금하거나 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큰 은행에서는 현금 카드에 현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신용카드를 발행하여 줍니다. 이러한 카드로 상품을 사면 나중에 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은행에 예치한 돈에서 공제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러한 카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현금을 빌리는 것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휴대전화로도 은행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상대의 은행 계좌번호와 금액을 입력한 뒤 신분을 인증하는 간단한 절차를 마치면 순간에 상대의 계좌에 돈이 들어가 참으로 편리합니다. 오늘날 정치, 사회체제에 관계없이 많은 나라의 사람들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일부 나라에 북조선이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나라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일본에 와서 한동안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현금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제가 이전 한때 일본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교과서에는 은행에 대하여 쓴 문장이 있고 선생이 학생들에게 자신이 나라에서 은행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학급에는 약 12여 개의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으며 각자 자신이 나라의 은행에서의 체험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저희 사례가 되어 북조선에는 은행에서 발급하는 카드가 없어 현금 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하였지만 선생과 다른 학생들은 믿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200여 개 이상의 나라와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금 카드를 제가 사용한 적이 없었다고 하니 그들이 놀라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현금 카드로 현금 인출을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구입한다는 이야기는 믿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은행과 개인 사이의 신용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신용이 아주 중요한데 특히 신용이 가장 요구되는 곳은 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은 예금한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북조선의 은행은 예금한 돈을 찾기가 정말로 힘들고 한 번은 제가 은행에 예금한 돈을 찾을 때 은행에 맡긴 돈은 더 이상 자기 돈이 아니라는 말까지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저금을 찾을 때에는 은행 직원과 아는 사이이면 자기 돈을 얼마만큼 주고 겨우 돈을 찾을 수가 있지요. 또한 북조선에서 1990년대부터 몇 번에 걸쳐 갑자기 화폐 개혁이 진행되었을 때에는 일정 금액만 새로운 지폐로 교환할 수 있어 열심히 일하여 저금한 돈이 대부분은 휴지로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북조선에서 살던 당시에 일본에서 귀국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일본에 계신 형제들이 보내준 돈을 모두 북조선 돈으로 교환하여 은행에 엄청난 금액을 예금했다고 합니다. 은행에 저금한 돈으로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분은 화폐 개혁으로 거액의 재산을 잃고 저금한 것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네요. 게다가 2009년이 화폐 개혁 이후부터는 북조선 사람들은 북조선 돈 자체를 믿지 않게 되어 최근에는 장마당에서 두부를 파는 할머니까지도 중국 돈으로 지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돈은 은행을 통하여 돌아가지 않고 국가가 돈을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통화량은 증가하여 월급으로 입살 한 키로 정도밖에 살 수 없을 정도로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졌다고 하네요. 또한 최근에는 개인이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돈을 빌려주어 리자를 받기도 하며 게다가 돈을 원하는 곳에 송금할 수 있게 되어 은행이 해야 할 일을 각 지역에 돈 많은 사람들이 대신하고 있다고 하네요.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북조선 은행이 발행한 카드를 가지고 자유롭게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일본의 은행에 대하여 저희 체험을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월 30일 한국 전문가의 견해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21일부터 25일 사이에 저는 한국이 서울에서 한국 전부 관계자들 그 다음에 싱크탱크 연구소에 있는 전문가들과 의견 교환을 좀 해봤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야기를 좀 하면서 역시 중심적 좀 과제 같은 것은 북조선의 핵 문제였습니다. 요새 한국의 전문가들이 북조선이 앞으로 100% 핵무기를 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보통 그것은 작년에 많이 해봤습니다만 좀 너무나 핵 능력이 가는 그런 현상을 좀 하고 어느 정도까지 이런 성과도 나오고 또 이런 것은 계속 할 것이고 앞으로 포기할 가능성은 없어졌다. 핵 보유국이란 취지는 북조선이 좀 포기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지금은 한국 전문가들이 전부 다 거의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문제는 그런 존재화에서 앞으로 북조선이 어떻게 핵 개발을 하는가 그런 문제나 제기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국 전문가들이 대단한 특의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때까지 해왔던 그 식으로 그대로 이런 페이스를 좀 가지고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핵능력으로 좀 생산시키는 그런 길을 좀 나갈 것이다. 이러한 선택지에 대해서 언급이 있고 그런데 두 번째로 저는 크게 개발을 좀 하려고 하는지 아는가라는 너무나 좀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국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역시 북조선 눈으로서 좀 한국의 군사력 이라고 할까, 한국의 좀 공격 능력이나 그런 거 좀 보면 너무나 좀 그 걱정을 좀 북조선 쪽에서 생기고 이런 그 강력한 한국의 공격 능력에 좀 대해서는 북조선도 너무 강한 핵 능력을 좀 가져와야 된다. 막 그것은 역시 세컨드 스트라이크 제2차적인 그런 그 공격 능력이란 것은 꼭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그 예측을 좀 한국 쪽에 있는 것은 하나 한국 전문가들의 막 분석에 특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막 그것이 역시 한국이 취하고 있는 이른바 기루첸이라고 하는 그런 대북조선 전략, 막 그것이 이 북조선의 한때서 핵공격으로 좀 파괴될 가능성 이런 의무직이 북조선에 있을 때, 먼저 한국이 좀 그 자기의 좀 컨벤셔널 포스 좀 그 재래식 무기를 좀 이용해서 북조선으로 좀 공격으로 좀 선제 공격으로 하겠다란 그런 전략이 있는데, 막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북조선 쪽에서 무섭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세컨드 스트라이크 좀 제2차 공격 능력으로 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 쪽에서 보는 생각이 있습니다. 막 그럴 때는 북조선은 꼭 좀 많은 그 핵무기를 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막 적어도 수입 아마 100톤도의 핵무기를 좀 가지게 될 때까지 너무 빨리 그것은 오도트럭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곡선이 한국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막 근데 저는 이런 게 돼서 제가 제기했던 것은 하나 더 좀 가능성 있다. 제3의 선택시라고 하면 앞으로 그 핵개발에 좀 차지하는, 억제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냐. 뭐 이때까지 조선이 많이 좀 핵개발에 노력을 해왔고 이른바 소형화, 단도화까지 좀 성공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하면 일단 일정한 그 대미 억제력이나 그런 것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막 그 다음에 핵 개발을 좀 계속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전유적 협력 지원란 것은 하나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북조선이 반드시 경제 건설란 거 할 수 없기 때문에, 막 그렇다면 그 앞으로는 핵개발에 대해서 자제, 억제를 좀 할 가능성도 있지 않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이러한 의견 교환을 많이 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에 의한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이어서 납치 문제 해설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매회 납치 문제는 어떤 문제이며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이 문제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매 유타카 씨의 사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매 유타카 씨의 사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도쿄에 살고 있던 구메 씨는 1977년 9월 19일 이시카와현 우시츠 해안에서 북조선 공작원 김세호와 제1조선인 협력자에 의해 납치되었습니다. 당시 52세였습니다. 그 후 일본 정부의 수사에 의해 협력자인 제1조선인이 체포되어 납치한 것을 자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북조선 측은 구메 씨는 북조선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포된 제1조선인의 진술에서 이 인물이 북조선의 지시를 받아 구메씨를 해안까지 데려와 북조선 공작원에게 넘긴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일본 수사당국은 2003년 1월에 주범격인 김세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 국제수배함과 동시에 정부로서는 북조선 측에 신병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구메씨를 포함한 모든 납치 피해자가 생존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안전 확보와 즉각적인 귀국, 진상규명을 북조선 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구메 유타카시의 사안을 설명하였습니다. 납치 문제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국입니다. 이번 주는 1984년의 히트곡 체커즈의 눈물의 리퀘스트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커즈의 눈물의 리퀘스트를 들어보셨습니다. 이번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오시 씨, 이시오카 도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rachi.g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지역번호 3-3581-6011 813-3581-6011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jp입니다. 또한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3번,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9465kHz로, 밤 12시부터는 9800kHz로, 그리고 밤 12시 30분부터는 9465kHz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방송 후루사토노 카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3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 30분부터는 9705kHz로, 밤 1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9560kHz, 밤 1시부터는 주파수 969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